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감사해요. 출애굽기 2장 말씀.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피곤하지 않죠? 행복하시죠? 저는 이번에 미국에 와가지고요 2시간 이상을 잠을 자본 적이 없네. 12시에 자도 2시에 깨고 그럼 2시부터 뭐 하겠어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받을 은혜를 생각하고 그냥 딱 안 좋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잠을 곱게밖에 못 자니까 목이 쉬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미국을 방문해서 세수만교회를 만난 게 제게 얼마나 목회 중심의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남의 교회 목사니까 아멘을 적게 하는데 이 심보를 고쳐야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데. 할렐루야. 남의 교회 목사가 얘기할 때도 아멘 크게 해야지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살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다가 신학교를 가려고 또 이제 그만두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저게 신학교를 바로 보낸 것이 아니고 어디를 보냈냐면은요, 배추장사를 시켰어, 배추장사. 배추장사가 뭔지 아세요? 예. 네. 배추장사를 제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고, 저희 장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 집사는 만물상의를 3년 동안을 하고 신학교를 가야 된대. 만물상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바닥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을 모시고 다니면서 매일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환경 속에 살던 한 번도 바닥으로 내려가 보지 않은 젊은 그때 제가 20대거든요. 그런데 바닥으로 내려가래. 바닥으로 바닥으로. 그 시작한 것이 배추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퇴직금 받은 얼마를 가지고 부천에 있는 곳에 조그만 집을 하나 사놓고 안산에 89년도 600만 원을 가지고 배추 장사를 하러 이제 우리 큰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을 때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 아이를 이제 한 2년쯤 됐겠네 2, 3년 이 아이를 데리고 600만 원 들고 안산으로 배추 장사를 하러 가는데요. 600만 원 가지고 이런 방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 기도하면서 장모님하고 찾아다니다 보니까 흉가가 하나 나왔어요. 흉가. 이건 흉가 집이 아니고 상가가 건물이요. 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인데 이 집에만 들어오면 망하는 집이요. 이 집이 전세가 4천에 월 80만 원짜리 전세인데 장모님이 가서 물어보니까 2천에 40만 50% 다운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제 장모님이 좀 집요하시거든. 아이고 젊은 사람들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2천만 원 지금 돈이 손에 600만 원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한 400만 원을 좀 만들어 볼 테니까 1천만 원으로 해주면 안 되겠냐고. 이러니까 젊은 사람이 먹고 살겠다니까 1천만 원에 20만 원으로 또 절반을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집에만 들어가면 망하는 건물을 전시를 얻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2평짜리 빈 건물 하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12평 중에 4평은 나무를 사다가 나무 마루를 만들었어요. 마루를. 나무 만들을 마루를 만들고 겨울에는 추울까 봐 서치로 뚜껑을 까고 그 위에 장판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라를 딱 자바라가 이름 뭔지 아시나요? 자바라를 딱 치고 거기가 이제 우리 세 가족이 살 집이 된 거예요. 4평. 4평이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요거만 할 거예요, 요만 할 거예요. 요거만 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평은 이제 배추 장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배추 꽁무니를 보기를 했습니까? 배추가 어떻게 생긴 걸 알긴 합니까? 물론 알지만 배추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둘이서 무조건 새벽 시장을 나갔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통령 경호원하던 사람이 배추 시장 새벽 시장 나가면은 그 사람들의 눈에는 장사꾼 같이 보이겠어요? 대통령 경호원 같이 보이겠어요? 제가 아무리 허름하게 입고 다녀도 볼 때에 모두가 하는 말이 아저씨는 청년은 배추 장사 같이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배추 장사를 어떻게 해? 하여튼 이제 그도 절미하고 새벽 시간이니까 그도 절미하고 하나님이 막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제가 이래 봐도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좀 무식하게 믿거든. 하나님이 믿으라 하면 그냥 아라 하고 막 가버리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축복 중에 하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거.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저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하고 동년배에 같은 신앙의 연조에 목회하는 목회자들 중에 저만큼 교회 쪽으로나 가정 쪽으로나 개인 쪽으로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목회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있으면 얘기 좀 해봐요. 정말로 저는 하나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는요 저는 신앙의 연조도 짧아요.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결혼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것도 아내의 십자가 목걸이를 얼마나 잡아당겼고요. 성경책을 얼마나 집어던졌고요. 왜요? 말끝마다 말끝마다 네가 예수 믿는 거냐? 말끝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밤새도록 술 먹고 왔는데 술 먹고 왔다고 뭐라 이래 한 소리 했다. 그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사랑도 없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왜 표정들이 왜 그래요? 이 배추 장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배추에 대해서 조금 알기 시작하면서 배추밭을 막 사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여러분 보름 만에 보름 보름이 15일이잖아요. 15일 만에 순수익 1,000만 원을 벌 때도 있었습니다. 배추 장사 그렇게 재밌더라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나하고 같이 배추장 사자고. 그러다가 또 이제 과일 가게도 같이 하는 거예요. 과일 가게도. 그럼 뭐 지금 또 스케일이 좀 크거든. 과일을 하더라도 막 배추 수박밭을 사버리고 막 차를 막 사버리고 막 이렇게. 그런데 한 번은요 수박을 너무너무 많이 샀는데 수박이 가게에 놓고 팔리니까 도대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을 차에다가 실었잖아요. 싣고 수박을 싣고 지금까지는 가게에 오는 손님들만 하다가 수박을 싣고 아파트 단지로 이제 팔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거는 못하겠더라고. 달고나 수박이 왔어요. 이거는 못하겠더라고. 아 정말 못하겠더라고. 그냥 수박만 차에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수박을 딱 싣고 가는데 보니 앞에 차가 확성기를 달고 달고나 수박이 왔어요 하고 막 가는 거야. 같이 따라 붙으면은 욕먹잖아요. 그 차에서 뒤를 좀 거리를 띄워가지고 뒤에 멀찌감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앞에 가면서 외쳐주기만 하면은 나는 뒤 따라가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손님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발로 뛰어나올까요? 손님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준비해서 나올까요? 준비해서 딱 나오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내 차를 정확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수박 장수 아저씨는 틀림없이 시장에 가서 싼 수박을 사다가 싸게,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렇게 차에서 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수박밭에서 직거래를 해서 수박밭에서 사가지고 온 거니까요. 이파리가 붙어있죠. 싱싱하지요. 가격 싸지요. 또 깨진 거 있잖아요. 툭 잘라가지고 맛보여주지요. 완전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방법이 뭐였죠? 내가 외친 거 아니요. 앞에 가는 그분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따라갔어요. 그분이 앞에 가면서 외쳐주니까 따라가는 나는 너무 쉽더라고. 오늘 설교 제목 얘기 안 했죠?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 다 같이 시작. 뭔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이 있을까? 뭘 그냥 부르짖는데? 부르짖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잘 보세요. 저는 좀 무식하게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무식하게 믿는 사람하고 아주 지혜롭게 믿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 단순합니다. 무식하게 믿는 사람은요, 자, 절대와 상대의 차이가 뭘까? 무식하게 믿는 사람은요,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습니다. 상대적인 신앙은요, 목사님이 요만큼 하면은 나도, 장로님이 요만큼 하면 나도, 저 사람이 이만큼 하면은 항상 비교합니다. 이는요,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먹고 나면 찌꺼기 겨우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신앙을 우리 자동차로 비교한다면은 자동차에 여러분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요, 벤츠 엔진에다가 최고로 좋은 엔진이라도 자동차에 대해서 달리는 자동차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가 밸런스가 그 공기와 밸런스가 맞지 않든지 펑크가 나버리면 차는 뒤집히게 돼 있어요. 달리지 못합니다. 요즘 차들요, 다 좋게 돼 있어요. 다 잘 달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성능이 좋고 아무리 좋아도요, 타이어가 기울어버리거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은요, 이건 펑크 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 가서는 설교를 이렇게 강하게 잘 못하는데 여러분 어제 밤에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보십시오. 이번에 여러분 소망교회를 향한 새소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분명히 저는 어제 밤에 말씀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절대 신앙의 네 가지. 이 앞, 자동차는 앞 타이어와 뒤 타이어를 볼 때 꼭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은 뒤 타이어보다는 앞 타이어가 훨씬 중요합니다. 달리다 앞 타이어가 펑크나면은 뒤집혀 버립니다. 그러나 뒤 타이어가 펑크나면은요, 좀 기운하지만은 밸런스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자, 앞 두 타이어를 절대 믿음. 한번 따라해 봐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감사. 자, 이 신앙 말입니다.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경, 사람, 형편, 상대적, 비교적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을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시의 아들 다윗 이시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도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아들 여기 다여 있는 아닙니다. 말재가 있는데 이 말재는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집안은 좀 거꾸로 된 집안 같아요. 보통 집안 같으면은 여러분 크고 그래도 힘 있는 아들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 양을 치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집에는 사랑받는 막내가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을까?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학가톤이라고 그러더라. 학가톤. 학가톤은 뭐냐면은요, 등외, 가로박, 그 집안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놈, 갈로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사무엘 앞에 올 때의 다윗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제가 오늘 설교 한 시간 할 거니까 바쁘신 분은 먼저 가도 괜찮아요? 새벽에 짧게 할까요, 그냥? 한 시간 해도 괜찮아요? 바쁘신 분은 먼저 가시고 나중에 은혜 받은 인간들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돼. 알았죠?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눈이 붉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얼굴이 붉다는 의미는 뭘까요? 얼굴이 붉다. 왜 성경에는 쓸데없이 다윗이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왜 잘생겼다, 준수했다 이렇게 표현할까? 단순한 외적인 육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아버지 몇 마리, 누구예요? 아버지의 몇 마리의 양을 치는 목동이란 말이에요. 내 거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요. 여러분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구역을 섬기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섬기든지,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 있든지, 그것은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 맡겨주신, 사명으로 맡겨주신 아버지의 몇 마리 양이요. 이 아버지의 몇 마리 양을 잘 지키는 다윗, 하나님은 나라를 맡겨주셨어요.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도 맡겨주신다 했어. 자, 보십시오. 북다는 것은 아버지 몇 마리 양을 가지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사울 왕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아가리로부터.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위해서 그는 양들과 함께 삶의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이 여러분 보고 새벽 예배 하세요 해놓고 목사님은 밤낮에 들어 누워서 주무셨나요? 아니요. 목자는 양들과 함께 하시더라고. 선한 목자는 양들과 함께 같이 아픔을 나누고, 양들과 함께 같이 울고, 양들과 함께 웃고, 양들과 함께 together. 보세요. 이는 왜 형들은 전부 다 왕되겠다고 뽐내고 갔을 때, 왜 형들은 전부 다 멋있는 옷차려 입고 사무엘 앞에 나갔을 때, 나는 막내, 사랑받는 막내야 되는데 왜 나만 버려놓았냐고 이렇게 하고 나무 그늘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속을 끌으면서 그랬다면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떡하죠? 아버지의 몇 마리 양이지만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얼굴이 탄 거예요.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들은 보면은요, 얼굴이 붉어죽죽으리하다. 알아서 하세요. 두 번째, 눈이 빼어났다는 거는요, 여러분 목사님의 눈을 보면 어떤 눈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눈이, 미안합니다. 그냥 은혜로 들으세요. 저 겨울에 어물전에 가면은 석은 동태 눈 봤어요? 석은 동태 눈은 이렇게 있거든요. 생물은 제가 배추 장사할 때 나중에요, 1년은요 생선 장사도 해봤다. 포체가 잘 뜹니다. 이거 별 거 다 해봤잖아요. 바닥에서. 그런데 여러분, 생선은 뭘 보고 사죠? 두 군데만 보면 압니다. 눈깔하고 배만 만져보면. 눈깔이 새파란 빛이 나면 이건 싱싱한 거예요. 배를 만져보면은요, 배가 허물허물하면 이거 오래된 거예요. 별걸 다 알죠. 다윗이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 저는 특전사에 있을 때 이 눈물 빼기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동그라미 있잖아요. 동전만한 동그라미를 탁 침상 앞에 그려놔놓고 교관이 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몽둥이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눈깔 돌아가는 소리가 자갈밭에 구르마 달구지 말입니다. 달구지 굴러가는 소리가 딱 그러면서 등짝을 막 두들겨 뱁니다. 그러면은요, 얼마나 어리석어 뒤돌아 있는 사람이 내 눈이 돌아간지 안 돌아간지 어떻게 알아? 그걸 이제 위협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동그란 거에 집중하고 눈 안 돌리려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5분만 있어봐요. 막 눈물이 흐르고요. 눈이 막 찢어집니다. 이게 매일 훈련을 하다가 보면은요, 눈에 빛이 살기가 독사눈 같이 바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눈 가지면 안 돼.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도 제 눈을 잘 안 보려고 그래.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벌써 한참 은혜 속에 있는데도요, 목사님은요 눈깔이 매서웠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눈을 부드럽게 뜨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설교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강하게 나올 때는 딱 껴보면 성도들이 다윗이 눈이 빼어났다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일까요? 눈이 잠들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죠? 사명입니다. 무엇을요? 양들을 살피기 위해서 눈깔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 마귀 사탄의, 마귀의 원어가 뭐죠? 마귀. 한번 따라해봐요. 디아블로스. 따라해봐. 시작. 예, 디아블로. 디아는 쳐서, 블로스는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틈만 주면 삐집고 들어옵니다. 가정의 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십시오. 울타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여호와 뚫지 못하도록. 자, 보세요. 옛날에 어릴 때 여러분 시골에 보면은 연탄 가스 취해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연탄 가스가 문을 활짝 열어놓은 그 속에 연탄 가스가 들어와서 죽는 집 봤습니까? 없어요. 연탄 가스는 문을 달아놓고 구들장이, 구들에 금이 간 거, 벽에 금이 간 그 사이로 연탄이, 연탄 가스가 들어와가지고 죽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들어와는 거예요. 마귀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요, 겉으로는 아멘 하면 속으로는 저 봐라 목사가 또 꼬신다, 저 봐라 목사가 또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마귀가 집어넣어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는 이는요, 그 속에 얼마나 마귀가 마음껏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요, 사명에 틈을 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의 자리에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다윗은요, 아버지 몇 마리 양이었지만 목숨 걸고 사명을 지켰습니다. 눈이 빼어난 거예요. 세 번째는 아름답더라. 자, 여러분이 보는 여름 목사님은 얼굴이 아름다워요? 아니면은 시커멓띠띠해요? 나는 진짜 제가 이렇게 봉회를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요즘은 잘 안 나가는 일반은. 나는 여러분 사모님을 뵙고, 야, 그냥 행복하더라. 왠지 모르게 사모님 옆에만 가면은요, 막 은혜가 줄줄줄줄줄 흘러 넘치는 것 같아. 여러분, 사모님 이쁘죠? 그죠? 사모님 얼굴이 광채가 나더라고. 제가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보, 봐봐.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야. 우리끼리. 그런 얘기 했습니다. 왜요? 어떤 분은요, 많은 자기 자신이 많은 기도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이 드려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가 되고, 심판이 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정말 예수님과 깊은 교통 속에 있는 대화하는 기도는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은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한번 따라해봐요. 예,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약한 것은 세워주고, 장점은 살려주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이렇게 살더라. 왜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편하게 행복하게 해주더라. 근데 저는 좀 그렇지 못해요. 막 찔러요. 자, 여러분 얼굴이 아름답다는 얘기는요,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뵈면은, 여러분 사모님을 뵈면,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은, 여러분을 뵈면은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끔 이 찬송 부르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처음 듣는 거예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이렇게. 다윗은요,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지키면서 들판에서 얼굴이 시커멓게 타면서도,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지키면서 눈알이 그냥 뺑짝뺑짝하면서도 불구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무슨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목동, 예, 아버지 몇 마리 양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이러면서 다윗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가 보면 베두인족 보세요. 천막 요만한 거 하나 지고 그냥 세수했겠습니까? 머리는 풀에 치고 뭐가 멋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름답더라. 급급되게 말한 거 아닙니다. 등신 같은 남자들 많아요. 등신 같은 남편들은요, 원래 남자들은 약간 2%가 부족해요. 모든 남자들이 약간 2%가 부족해요. 2% 부족해요. 이걸 누가 채워주는 줄 알아요? 사모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적는다고 누구 보고 얘기했는지 몰라. 남자들은 여러분 원래 등신기가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등신기가 있는데 진짜 등신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군지 아세요? 부인들이 교회 열심히 가면 그거 못 가게 하고 방해하는 등신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계산이 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참 미국에 오면 좋은 게요, 웬만하면 머리 질끈 묶어버리고 웬만하면 그냥 파운데이션 바르고 끝. 한국에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심각해집니다. 한국에는 이 껍데기 바르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1시간 걸립니다. 제 아내가 여러분 오늘도 모자를 쓰고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모자를 우리 집에 가면 모자가 참 많습니다. 이유는요, 갈 때마다 들어야 되죠. 그래야 되죠. 뭐 그것도 한 번만 거립니까? 두 번, 세 번 거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잖아. 그냥 웬만하면 그냥 모자 하나 뒤집어서 버리면 드라이 끝. 뭐 드라이 뭐 있어. 자다 일어나도 그냥 모자 하나 뒤집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웬만하면 그냥 그냥 찍어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자, 보세요. 요즘 화장품 값이 얼마나 비싸요. 근데 그놈의 화장품 값이요, 그것도 화장품이 거품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꼭 한국에는 좀 비싼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쓰려고 그래.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85세 되신 권사님 집에 신방 갔다가 내가 까무러칠 뻔했다. 권사님이 혼자 사시는데 화장품이 다 메이커야. 와,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화장을 두 겹, 세 겹 하고, 아이섀도 하고, 입술, 요즘도 보니까 입술도 여러분 한 번만 바른 게 아니더라고. 한 번 바르고 또 라인 그리고 또 위에 한 번 또 바르고, 세 번씩 바르더라고. 화장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기초 화장에, 눈가에 무슨 뭐 이거 없애는 화장에, 막 별별 다 발라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값만 해도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등신 같은 남자들은요, 교회 못 가게 해요. 남편 등골 빼먹는 인간들은요, 화장품 비싼 것만 해가지고 은혜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얼굴이 자꾸 쳐바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이 검은데 얼굴 껍데기 쳐바른다고 그게 얼굴이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단순합니다. 방법적으로는 너무 단순합니다. 은혜 받으면은 그렇게 쳐바르지 않아도 예뻐집니다. 아, 뭐 안 예뻐지기 싶으면은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윗은요,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치면서도요, 띵까띵까띵까띵까띵까 수금을 타면서요,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얼마나 어렸을 때 영성을 가지고 탔으면은,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갔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갔을까? 저는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이런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막 찬양이요, 살아있어요. 기도가 살아있어요. 뭐 여기 나오면은 뭔지 모르게 행복하고, 어제 제가 새벽에 잠깐 딱 앉았는데 눈물이 팽 돌더라고. 이야, 여기는 누군가 많은 눈물을 흘렸구나. 이런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다윗을 우리가 절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는 형들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들판에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감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 아버지 몇 마리 양은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절대 신앙 다윗,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나라를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여기서 훈련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미국, 한국 사람 미국 대통령 한 적은 없잖아. 흑인 대통령은 세워졌잖아. 한국 사람이 미국 대통령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기 워싱턴도 가깝잖아. 자, 여러분 보세요. 꼭 세상적인 대통령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한 시대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보면서요, 부모가 눈물로 기도해서 자녀들이 잘못된 가정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잠깐 방황은 할 수 있지만 한번 따라해봐요.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 만큼 세상에서 피눈물 흘리지 않는다. 믿습니까? 반대로요, 주님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한 그 사람은요, 어느 날 세상에서 피눈물 나는 삶의 현장을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 자식 때문이든지 남편 때문이든지 환경 때문이든지 무엇이든지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다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여러분, 절대신앙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절대신앙. 네 가지.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시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감사. 자, 보세요. 어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절대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절대 순종은 하나님 말씀 앞에 계산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 헌신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올인해버리는 겁니다. 절대 감사는요, 내게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사도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먼저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이게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해봐요. 끝까지 감사하고. 이거예요. 솔로몬이 초기에 먼저 감사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해서 먼저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가 끝까지 감사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때는 나라를 나누지 않았지만 솔로몬으로 인하여 그 아들 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감사가 얼마나, 제가 왜 배추장사 얘기했죠? 왜 수부왕 얘기했죠? 나는 잘 몰라요. 가보지 않은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가는 수박차가 가면서 길을 쫙 열어주고 외쳐주니 나는 뒤따라가면서 그냥 따라만 갔는데 내 수박이 더 많이 팔렸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나오는 족장들 보십시오.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이, 이삭보다는 야곱이, 야곱보다는 요셉이, 열두 지파가 점점 번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여러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여기에 1세대될 때보다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때가 더 믿음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뭘까요? 이 절대 신앙을 가지고 앞에 간 이들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자, 오늘 본문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왜 종살이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죠? 잘 모르세요? 창세기 15장 한번 펴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창세기 15장 자, 12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다 같이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땅으로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끌려간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시련이, 이 역경이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요셉처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으니 까짓것 이쯤이야. 이 꿈을 가지고 이렇게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련의 골짜기도 지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런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오늘 목사로서 이만한 축복을 받기까지는요 강원도 홍천이라는 곳에 18회를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거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 애굽 왕 바로. 뭐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것 때문에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최고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다른 나라의 빼앗김에 왕조가 넘어갈 때에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애굽 왕 바로가 그들에게 국고성 람셋을 짓게 하고요 벽돌 만들 재료도 주지 않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유를 몰라요. 원인을 몰라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 것이요 4대 만에 돌아온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 만약에 그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잘되고 좋아지고 막 넘쳐났으면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셨겠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의 다가온 시련을 시련으로 끝내면은 그 인생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시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르짖음, 그들은 고래 노동으로 인하여 이 부러지점을요 한번 따라해봐요. 와우계속법. 이 얘기는요 할아버지 때 부러지고 기도하다가 죽고 아버지 때 부러지고 기도하다가 죽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탄식하며 부러지셨다. 아버지 어째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아버지 아버지 뭐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부러지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80년이나 걸렸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장을 보면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갔더래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더래요. 그 모습이 준수했더래요. 3개월 동안 집안에 키웠더래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더래요. 그래서 갈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웠더래요. 띄웠는데요.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뾰르르 하고 목욕하러 나왔더래요. 그때 뒤따라오던 미리암이 가서 유모를 불러서 맥일까요? 그런데요, 이 달상자를 열어보니까 공주가 뭐라 합니까?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이 말은요, 우리 아버지가 죽이라 한 아이인데, 그런데 아이가 으앙! 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때 공주의 마음에 모성애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긍휼의 마음. 그때 미리암이 뾰락! 가서 이 아이를 키울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어디 갑니까? 집에 가서 자기 엄마 데려다가 모셔는 태어날 때부터 3개월 만에 효도했어요. 바로의 궁에 취직을 시켜줬어, 엄마를. 그리고요, 품에 안고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히브리 아니야, 히브리냐. 이 세월이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40년 성장하고요, 모세가요, 또 애굽 땅, 미디안 강령에서 40년 동안 고된 노대, 훈련 받고 있을 때, 이 기간이 80년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열흘 회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너무 유창한 말로 잘하려고 할 거 없어요. 너무 좋은 말로 미사용구를 많이 써서 사람에게 들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내 마음 중심을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소리 지르는데 자기들은 왜 아멘을 기어 들어가게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축복은 크게 받고 싶지요. 응답도 크게 받고 싶지요. 그럼 하나님 앞에 크게 하세요. 기도도 크게 하고요, 찬양도 크게 하고요, 마음으로 하고요, 영으로 하고요, 헌신도 크게 하고요, 감사도 크게 하고요. 이거는 여러분 절대 신앙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유창한 말이 없었습니다. 뭘 미상의 요구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 부르짖음이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다음 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한번 따라합시다. 들으시고 기억하사.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 주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 그동안 잊어버렸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최고로 될 때에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 중심은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돼. 뭘 주세요. 하나님 주셔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습니다. 주십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한 가지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한 가지는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려고.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는요, 단순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리고 마태복음 7장부터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했고, 이것을 누가복음 11장에는 그 좋은 것이 성령이요. 이번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요.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요. 아멘. 아멘. 불을 받아야 돼. 불을 받아. 불 받으려고 많은 말 하지 마세요. 제가요, 저는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목회가 너무 힘들어. 성도라고 오는 것들은 대부분 몸 귀신 들린 거, 알코올 중독자 말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막 너무 어려움을 당, 이런 사람들 모으는 거. 여러분, 두 달 만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15명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통 온 교회는 귀신으로 덮여 있습니다. 밤낮 주야로 귀신에 쫓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 안 하고는 절대로 못 배깁니다. 40일 금식, 21일 금식, 열흘 금식. 제가 우리 지금 교회 가기 전에는 해마다 장기 금식을 한 번씩 했습니다. 40일 금식하는 어느 날 말입니다. 한 6일쯤 돼가지고, 대개 금식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 보세요. 금식하면, 아유, 죄야. 왜요? 힘이 없잖아. 그러면서 나도 좀 앉아가 설교하는 거지 뭐. 힘이 없잖아요. 생각이요, 자기 생각. 그런데, 6일째쯤 돼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적으로 성령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네가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네 생각에 묶여있다는 이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금식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금식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해주시면은요, 금식은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금식을 하면은요, 너무 힘듭니다. 저는 40일 금식하는 날 동안에요,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집에 가서 주일날 저희 교회 설교 5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 33일째 되는 날 홍천군 기독교연합회 부활절연합회 제가 회장이었거든요.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러다가 죽지. 죽기는요, 그날 은혜 엄청 쏟아졌습니다. 33일째 금식하고 있는 목사에게. 그리고 39일째가 저희 교회 내가 주일날이었습니다. 39일째 몸무게가 19kg 빠졌습니다. 5번 설교했습니다. 허리 딱 졸라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 말입니다. 성령님이 딱 터치려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냐면요, 아, 내가 여기 죽으러 와가지고 내가 힘이 없어? 내 생각 속에 묶여있어? 그러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 역사상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요, 기도원 역사상 저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목사는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 왜요? 성령님이 자를 터치해 주신 거죠. 너 네 생각 속에 앉아있으면 안 돼. 그때요, 저는 운동하다 다친 허리, 이 어깨가 안 돌아갔습니다. 그때 금식하면서 어깨 고침받았습니다. 허리 고침받았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유교 전통 집안의 그 장손입니다. 제사 지내주러 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믿으시고 난 다음에요, 제가 40일 금식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이 20일 금식했습니다. 같은 기도원 안에서. 제 동생이 20일 금식했습니다. 제 아내 16일 금식했습니다. 가족들이 통탕을 127일 금식했습니다. 제 금식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부러지고 막 죄 말도 하지 않았어. 많은 말 하지. 죄 귀라는데 환상이 쫙 보여지는 거예요. 무슨 환상이 보여졌을까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한번 다 붙었어. 우리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고요, 어머니는 막 보따리 사가지고 막 간다 그러고요. 보따리 사 어디 가는 거요? 친정 가는 거지. 집 나가는 거지. 근데 옆에 웬 조그만 애 하나 가지고요, 막 무서워가지고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요. 저는 내 기억 속에는 이게 없어요. 저는 몰라요. 저는 장손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내 의식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무의식 속에 잠재져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 말미암은 상처.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아버지 만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 했는데 왜 상처받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 깊은 기도 속에 주여 하면서요, 말은 입술은 쥐어지만 내 영혼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게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 앞에 올 수 있었다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나 우리 아버지 용서할 수 있어요. 나 우리 어머니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저희 어머니가 막 울면서 기도하시더니 저를 향해 달려오, 제가 그때 목사입니다, 목사. 초신자 어머니, 저희 신앙생활 몇 년 되지 않은 우리 어머니가 저를 막 끌어안고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해. 아들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성령님이 저를 만져주실 때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회개시킨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요, 이 눈가가 말라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들 목사가 설교하면 울고 앉아서, 권사님이 되셨는데도 지금도 울고 앉았습니다. 뭐 때문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제가 만약에 그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 부르짖지 않았더라면, 자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나는 지금 바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새벽에 일도 많은데, 나는 오늘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나는 목이 쉬어서, 나는 배가 고파,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환경 형편타다고 부르짖지 않는다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뭐 하셨어요?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방법이 창세기 출애굽기 1장부터 요 2장까지 나온 겁니다. 한 사람 모세를 세우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사람 보내는 작업합니다. 어떤 사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우리 태풍에 은혜가 있습니까? 남의 교회 목사니까 아멘 적게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저를 초청하셨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어디든지 갈 때 제가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필요를 쫓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설교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요, 사자굴 앞에서의 다니엘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요? 내가 막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이렇게 와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순종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이요, 절대 신앙이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왜 종살이 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왜 그들은 더 큰 고통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무엇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왜 아파야 되는지, 왜 울어야 되는지,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왔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만났는지, 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역경을 만났는지 몰랐어요. 그냥 아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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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 살겠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 세월을요, 80년을 보냅니다. 그러는 어느 날,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서 웬 노파, 지팡이 짓고 있는 한 사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그를 애굽 땅 바로 앞에 보내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여기에는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36절, 37절.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다같이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혈을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그 백성들이 포로로서 다시 돌려보낼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지만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때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주시겠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귀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할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지옥같이 살게 하셨다가 천국? 아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천국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은 그리하다 할지라도 내 심령만은 천국을 누려야죠. 이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심령에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누리는 어느 날 주님 가자 하면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할렐루야. 이가 바로 부르짖음의 영성을 가진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보세요.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